이번엔 톰유 구독자님께서 주셨던 질문입니다. 금과 은의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금과 은. 금과 은은 옛날에 듀엣 가수.
진짜?
금과 은이라고 남자 듀엣 있었잖아요.
몇 년? 70년대 이야기예요? 60년대?
제가 60년대였는데 고 김자옥 씨 남편 오승근 씨가 금이었잖아요. 은이었나? 금과 은이라고 그랬죠. 네. 금은 구리, 그죠?
금은
예,
구리.
예. 이게 이제 실물 경제에 이 영향을 어떤 금속이 가장 많이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맞아.
가격 변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이 다르게 나타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군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금은 금이에요. 금은 네. 진짜, 금은, 진짜 오래 전부터 금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을 진짜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죠. 진짜 돈. 금은 진짜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금은 제일 확실한 게 이게 공급량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다 몇십 메타, 몇십 메타, 뭐 몇십 메타 단위로
건물 하나.
웬만한 건물 하나 정도인데 40%인가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귀금속 형태로 해가지고 뭐 돌반지 뭐 결혼 뭐 예물 이런 걸로 해서 나가 있는 거 빼고 나면 실제로 뭐 저기 그 돌아다니는 금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금은 이게 화폐 양이 증가한다. 특히나 이게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헬리콥터 마니와 같은 게. 그러니까 예전에 버냉키가 헬리콥터 마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버냉키는 사실 속인 거예요. 그때 헬리콥터 마니로 풀지 않았어요. 헬리콥터 마니라는 건 뭐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돈을 뿌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줍겠어요? 그게 누가 주는다고
아무나 줍죠.
아무나 줍죠. 네. 그럼 아무나 주어서 쓸 거라고. 공돈이 생겼는데 당연히 쓰겠죠. 이러면 이건 반드시 인플레이션 와요. 근데 그때 버냉키가 헬리콥터 마니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금융기관들 갖고 있는 국채 사주면서 여기만 돈을 준 거야. 이게 무슨 헬리콥터 마니냐. 이 돈을 가져간 금융기관들이 그걸로 뭐 흥청망청 썼냐고. 근데 지금 돈이 진짜 헬리콥터 마니거든요. 미국. 그 가게 문 닫아 그러놓고 가게 문 닫으면 다 실업자 되니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2조 2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내놨는데 요거 5천억 달러 빼고 나면 1조 7천억 달러는 그런 돈이 6개월 쓰면 땡기래.
헬리콥터 마니가 의미가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푸는 돈은 누구에게 갈지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마니라고 하는 것 같고 정부가 요새 이제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뿌리는 돈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전 국민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구나.
네, 그런 거죠. 전 국민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헬리콥터 마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는 중앙은행은 그 목적, 그러니까 이 그 돈의 사용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헬리콥터 마니 형태로 나오면 늘 금. 근데 지난번에 2008년 이후로는 그때도 이제 금금금금 하고 가다가 이게 헬리콥터 마니아가 아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고 그걸 전부 다 부동산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금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부동산 들어가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1800달러 갔다가 이게 1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1750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국제 금 가격 그 1 트로이 온스가 3.3g인가 뭐 그러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국제 금 가격은 이야기를 하는데 1800까지 갔다가 1800 잠깐 넘었을 거예요. 1100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75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요 움직임 1100에서부터 1750까지가 최근에 급격하게 작년 이후로 뭐 처음에 미중 갈등 이런 걸로 조금 올라가다가 뭐 이번에 이제 확 올라간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굴러가고 뭐 이번에도 아마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은 이거는 극히 제한적인 귀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귀금속도 귀금속이지만 언제든 이게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선가 새로운 화폐가 아, US 달러 이제 못 믿겠다. 우리 저기 US 달러랑 안 돌래. 라고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공급량이 극히 제한적인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그렇다 치고 걔는 그러면 그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걔는 어떤 우리한테 어떤 게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화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제일 이제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은이나 동은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달라요.
예, 공급이 많고 그리고 귀금속으로 잘 안 보는 거죠. 귀금속으로 잘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대부분이 산업용이에요. 산업용.
그래. 실물경제에 직접 쓰이는 용도가 많아서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 이게 산업이 잘 돌 때는 금하고 은 가격의 그 비율이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은 가격이 높아지는 쪽으로 내려오다가 뭐 이런 일이 생기 경기 침체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뭐 금하고 은 가격이 상대 가격이 쫙 금 중심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구조를 갖는데 최근에도 이게 확 튀어 올라가는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가령 뭐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더라 그러면 은 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뭐 경제가 침체한다더라 그러면 침체로 간다더라 그러면 은동 빼고 이제 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 기업 언론의 보도나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다음은 이제 은 투자에 나설 때다라든지 그러니까 은을 금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접근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금하고 은 가격, 금하고 돈 가격 사이에 어느 정도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번씩 이게 훅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너무 금값이 일방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걸 빼고 보면은 이게 뭐 그 상대 가격 비율이 너무 높게 일방적으로 금값만 올라갔다. 금값이 저 올라간 게 맞다고 한다면 뭐 언젠가 은이나 돈 가격도 올라가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깔리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 움직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초기 돌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 이거 디플레이션 간다는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커머디티 가격이 전반에 유가 폭락하고 뭐 이것저것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철강석까지 다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 혹시 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닐까라는 움직임이 전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유가를 포함해 다 올라가요. 철강석에도 구리가도 올라가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은이나 동이 철강석보다 못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석도 올라가고 금이 올라가면 철강석 오르면 그러면 은 동도 올라가야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움직임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은하고 동은 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실물 경제하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많다, 그죠? 금은 사실 실물 경제, 뭐 자동차나 극히 일부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이 스마트폰 이런 데 극히 일부 쓰이긴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산업용으로는 거의 안 쓰이거든요. 귀금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사용이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은 그냥 금으로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건데, 은이나 동은 뭐 산업용이나 여러 용도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일군님과 정군님의 자산 규모와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를 얼마 한다 규모에 대해서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거는 밖에서는 결코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무슨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근데 그래서 벌었다 이랬다는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아.
찍어 명답이네. 찍고 있는 거야? 아,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그 뇌과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이게 이마야, 이마. 이게 이제 대뇌 부분인데 요 손가락 네 개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영역이고 요 안에 있는 요것도 뇌에 중요한 건데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는 뭐 이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좌뇌 우뇌하고 비슷한 그런 일부는 맞고 많은 부분에서 좀 틀린 이론이다라고 지금 평가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요게 안 튀어나오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 이 이성적인 판단을 막아버려요. 가령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벌고 있다, 잃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화하는 요게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그거 없이 내가 무슨 종목 살려고 하는데 샀어? 야, 너 지금 그게 제정신이냐? 뭐 이런 거는 요게 안 나오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이게 나온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아, 그래. 원래 투기하더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돈 많은가 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그래서 벌었다 잃었다? 이것도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야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저기.
해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죠. 그 개인적으로 하고 뭐 그럴 일은 아니라 봐요. 뭐 대충 제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 뭐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게 뭐 금융 전문가라고 하면서 20몇 년, 30년 동안 그것만 했다고 하면서 그냥 입 전문가인 거지. 입으로만 막 그러고 이게 맞나 틀리나를 검증하기도 그렇고 진짜 전문가 맞아? 이런 게 이제 저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진짜 폐부를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비판이에요. 입 전문가. 근데 제가 고민을 몇 년을 했죠. 금융 전문가는 그밖에는 안 되나. 그냥 지가 그걸로 해서 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나 전문가들은 뭐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 변화를 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입으로만. 이게 뭐야.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또는 아니, 이게 한계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거.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내가 무슨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진짜로 글로벌 인베스터로 사람을 키우는 그런 게 진짜 전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는 안 할 생각이에요.
금융 전문가시지만 주식 매매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잘 알면 투자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 전문가 얘기하는데 주식 매매를 잘하는 사람과 금융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떤 금융을 보는 시각이나 접근법이나 어떤 통찰력 같은 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매매를 잘해서 그 매매 기법을 전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종목을 사서 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은 분들은 그 매매 기법, 좋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고 이 채널을 안 보시면 돼요. 이 채널을 보시면서 아, 쟤들은 수익률이 얼마나 없길래 저렇게 잘난 척할까라고 말씀하시면은 곤란하죠, 그건. 예.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해서 내가 부를 일구겠다 이런 식의 생각도 하세요. 그러려 그러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뭐 이게 생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도 떨리고 뭐 이런 걸 겪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주식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주식 매매하는 거는 회사에서 다 봐요.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내가 하자마자 곧바로 다 보고 뭐 매달 분석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 최근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리서치하는 애들은 개별 종목 가지 마라라는 결정을 내려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ETF밖에는 못하죠. ETF 펀드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주식이 주식을 해서 내가 부를 일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주식을 저는 주식 투자를 상추에 비유해 상추론. 주식 투자 상추론. 그게 뭐냐면 상추라는 거 우리가 뭐 크게 키워서 뭐 100년씩 나무를 만들어서 뭐 저기 과실을 맺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파리 뜯어 자라면 뜯어 먹는. 저는 주식으로 부를 일구겠다가 아니고 이게 내가 그 이런저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들 일 주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러려면 돈이 꽤 많이 드는데 그거를 내가 부담스러워하면 내가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줄어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들으면 재미도 없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도 하겠죠. 뭐 월급도 있습니다만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런 돈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진짜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도 그걸로 그냥 몰빵을 하고 이걸로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걸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 이 그 나이 들어서도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주식 투자는 그거의 보조적인 용도로 상추를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그걸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